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지난 주일 45, 46절을 중심으로 해서 값진 진주 비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신 아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값진 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를 얻기 위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죄가 되게 하여 나를 얻었다. 과연 나는 소중하고 그토록 값진 존재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피카소의 작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매된 가격을 보면서 아 이거 값진 것이구나 하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지불된 나를 위해 지불된 엄청난 값을 보면서 나의 존재를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44절 본문 하나는 이 엄청난 실상에 눈을 뜬 사람, 눈이 열린 사람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가? 44절 이 비유와 45, 46절을 똑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 그룹과 아니다. 44절은 여기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것으로 만든 반면에 45, 46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원래부터 찾고 있었고 발견했을 때 값을 지불했다. 그런 접근을 하여 두 비유가 강조하는, 적용하는 점이 다른 그렇게 추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앞에는 천국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성품이신가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갖기 원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한 것이라면 44절에 있는 오늘 본문은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본문을 먼저 강해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근원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누군가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해서 형편이 피었다더라.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배경은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 귀중한 재산을 보관하는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두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당하거나 하면 없어져요.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이 싸서 집 밖에 있는 밭, 그것도 표시가 나는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저기서 한 5m 정도 떨어진 거기에다가 파 묻어놓고 비상시에 그 재산을 사용해야지.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연도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세월이 지납니다. 수백 년이 지납니다. 후손들도 모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몇 번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작으로 살던 농부가 동일하게 신체 한탄을 합니다. 부요한 지주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작농이 이 사람에게 붙여서 노동을 해준 대가로 연맹을 해가요.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갑작스럽게 뭔가가 보이는데 뭔가 반짝반짝해요.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파보니까 은전이 나오고 조금 더 깊이 파보니까 금화가 나오고 당황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곳에도 파보니까 또 나와요. 이 근처가 혹시 이런 은화와 금화가 다 묻혀있는 것 아닐까? 혹시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 다시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스릴을 느끼며 기뻐하는 가운데 집으로 와서 그 땅 전체를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심하고 합법적으로 팔 수 있도록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 전체, 가진 그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것 전부를 끌어모아서 투입하여 구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 사람이 빚을 낸다든지 있는 가산을 다 팔아서 저 쓸모없는, 쓸모없게 보이는 그 땅대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상황에 맞게 잠시 각색해서 상상을 해봐요. 부동산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빼놓고. 근데 자기가 아는 친척 가운데 고위공직자가 있어요. 건설교통부 소속인데 장기계획을 짜다가 대도시 근처 인근 지역에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어느 곳이 5년 뒤에 풀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건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친인척에게도 본인에게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그 고급 정보죠. 근데 어떻게 흘러 들어왔어요. 현재로는 이것이 영구적으로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10만원, 평당 10만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5년 뒤에 풀리게 되면은 그것의 100배, 1000만원으로 그 가격이 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내리는 결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밖에 없어요, 재산이. 2만 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20억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2만 평인 20억이 2천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이 내부 정보에 접한 이 사람은 돈 빌리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44절의 이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함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때 자기 소유의 처분을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짜배기 정보를 접한, 그래서 그린벨트가 5년 뒤에 풀린다는 극소수만 아는 이 알짜배기 정보에 접한 이 사람이 내리는 그 결정, 그래서 돈을 빌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사람의 행위 자체를 희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인 예가 있었던가? 빌립보서 3장을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다 팔아 배설물로 여기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람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그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무엇을 그리스도를 얻는데 온전히 헌신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거룩한 엄청난 것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영원한 가치 추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꼭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니, 사람이 정상적으로 좀 살고 뭐 세상적인 그 격에 맞게 그렇게 해가야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분명하게 그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예수를 믿게 된 이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은 엄청나고 위대한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은 열악해요. 이 정리를 여러분이 잘 안 해놓으시면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발견한 신분적인 변화, 약속,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갑갑합니다. 암담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일단 성경 말씀이 조금씩 다가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세상에 우연히 창조된 거 아니라고? 나도 우연이 아니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눈을 뜹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내가 그런 가치를 가지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만드셨다? 내 죄를 다 뽑아가지고 아들에게 다 부으셨다? 나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인식했던 나, 내가 매겼던 나의 값어치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을 치를 만큼 나는 값진 존재이구나. 나의 가치에 눈을 뜹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으면서 이러한 구절에 접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왔고 나의 시민권은, 나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이 영혼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이 훨씬 영광스럽다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생성되는 내가 깨닫는 신분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그분과 악수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 나눌 수도 없어요. 나는 분명히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너무 희미해요. 설교를 듣거나 기도할 때는 그것이 조금 가까이 여겨졌다가 내 생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간절히 잊고 지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 육신을 잊고 있는 나, 그래서 영혼이 희미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어졌다가 인식이 되었다가 또 희미하게 안개처럼 멀어집니다. 그래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신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안개 낀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가 멀리 표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확신합니다. 안개 너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2년에 미국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 플로렌스 채드윅이라는 분은요 이미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걷는 경력이 있는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어떤 도전을 했는가 하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곳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여기 41km예요. 상어도 가끔 나오고 물이 아주 찹습니다. 도전해요. 상어대에 대비해서 보트가 옆에서 호위하고 수영 코치와 어머니가 그 보트에 동승해서 격려합니다. 물이 너무 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비될 정도의 추위를 느껴요. 그리고 15시간이 지납니다. 갑자기 안개가 짙게 깔려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물 수경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극도의 피곤감이 몰려오고 그래서 15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5분 더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끌어올려달라고. 어머니는 독려를 하지만 딸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배에 올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점에서 800m만 더 가면은 캘리포니아 해안이었어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플로렌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도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로 인해 해안선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00m.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안개는 영혼을 인식 하는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이러한 영적 현실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구원의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담고 있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안개 가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신분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이라는 안개 뒤에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개와 같은 이 환경 앞을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이 플로렌스라는 이 수영선수의 어머니가 1952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은 800m 남았다라는 말을 해줄 거예요. 800m 남았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수에 대해서 이 정보를 구글링 해보니까 다음에 똑같이 도전해가지고 성공해요. 우리는 이 확신이 필요해요. 안개로 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약속이 다가오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내 영에 먹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때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다시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14년간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관자 되신 그분이 일어나는 일에 주가 되셔서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14년간 날씨 정보, 7년간은 날씨가 정말 좋을 거야. 비도 오고 그래서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간은 비도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 거야. 17년간의 정보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확신 있게 바로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께서 알파 되신 그분이 오메가 지점에 어떤 일을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준 것, 손에 들려준 것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파 지점에 태초도 나오고 오메가 지점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도 나온단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오시는 완성된 그 지점까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도구를 사용하여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안개처럼 희미한 그 상황을 내비게이트 하면서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물러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끼었어요. 안 보여요. 아 그런데 이 지점이 맞다라고.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행한 대로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분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만이. 그런데 나의 영혼은 이렇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도 평등하지 않지만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섬길수록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나의 영혼은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해와 달의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광은 종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을 이 엄청난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투자한다. 희생이 아니라 투자한다. 이 약속을 붙잡고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투자 원리와 관련해서 명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는 컨셉 개념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서 아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믿었더니 아, 만큼 뭐 술도 못 마시고 아 조금 객길 나가려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희생이 크군.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기로 결정하는 것 희생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영원한 값어치를 가진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처분하는 것. 두 번째, 어떤 행태로든 우리는 매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값진 투자냐, 값지지 아니한 투자냐 차이입니다. 어떤 투자는 어리석은 투자도 있고요. 현명한 투자도 있고 아주 현명한 투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해놨습니다. 심는 것입니다. 어떤 행태로는 투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어떻게 나 24시간을 어떻게 채웠는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선택 내린 거 아십니까? 저는 신앙 초기에 어떤 목사님의 그 찬양하는 것에 도전을 받고 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흉내 내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영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은 찬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생명이 있습니다. 전투가 일어납니다. 찬양 시간을 대부분 낭비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은 어둠의 영적 존재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모습이나 음의 부조화나 이런 것이 눈에 거슬립니다. 아, 저 목사는 왜 넥타이를 저렇게 했지? 왜 머리 꽁지가 저렇게 올라갔나? 사모님은 뭐 하시나? 이런. 아, 그렇게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25분, 30분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접속하기를 애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눈을 감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대상하고 부딪힌 적 엄청나게 많아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보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속 보고 나는 오늘 내 삶을 영혼과 직결시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점으로 시작했다가 이 땅이 끝나는 순간 점을 딱 찍고 맞춰버립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점 찍고 영혼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쭉 살아오다가 죽음의 순간에 영혼과 연결돼 선으로 연결돼요. 이 땅에서 한 그것이 고스란히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삶.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까? 투자의 기본 원칙은 우량주를 찾는 것이에요. 다음 세 가지는 아주 큰 투자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혀입니다.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혀로 나의 영혼을 만듭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외워온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9절 10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배우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의 영혼이 여기 달렸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사역하는 한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분명하게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성도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반말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염려와 걱정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잠언 21장 23절에 저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뭐 중상모략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데요. 그는 지금 복받은 자인데요.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지금 값진 존재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자이신 그분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은 걱정을 선택합니다. 염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선택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나훔서 1장 7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이것을 습관처럼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왜 내 삶 가운데 부족이 늘 것일까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선하지 않아. 나훔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선생이시라. 지금보다 훨씬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나의 소유가 된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닌 그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선생이시라. 그는 자기 찾는 자들 아시느니라. 내 입이 혀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말에 익숙해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많은 구절을 암송하라는 거 아닙니다. 한 구절을 많이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혀 사용하는 패턴을 고쳐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내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선하게 무선해.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그렇게 부당한 취급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던 거야? 이 말은 소리 내서는 못합니다. 속으로는 생각 가운데 많이 합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무엇이 가운데 이중적인 구조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가운데는 자유롭게 이 부정적인 어떤 것을 내뱉고 내뱉고 합니다.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내 영혼아 들으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나를 갖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여호와는 선하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한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까? 첫 번째는 혀에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는 것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 땅에 쌓는 것은 자신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고 쓰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바뀌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이렇게 그냥 세상 상식적인 거예요. 나의 영혼에 들어갔을 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 사도바울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한 말씀을 여기에 확장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개혁성경과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함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성경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됨.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건요, 꼭 교회에 헌금을 한다 이 말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아, 목사님 지금 돈에 그 교회 돈 모자라는구나.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헌금 많이 하는 것 저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을 NLT와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use their money to the good. 선을 행하는데 자기 돈 쓰는 것.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should be rich in good works. 선한 일에 부유하는 거예요. 돈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generous to those in need. 필요한 자에게 너그럽게 돈 쓰는 것. 그때 마지막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Always being ready to share with others.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돈 아니에요. 내 필요가 채워졌는데 이 내 필요의 단위를 불필요하게 자꾸 늘어요. 내게 요트가 필요 없는데 내 주위의 부자들은 삶의 업그레이드가 생기면서 요트를 사더라. 그게 나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필요가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건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부요함을 누리는 어떤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진 이 액수만이 내 것이고요. 그 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잉여분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드리면서 내 것인 양 들어요. 그의 영혼은 초라합니다. 하나님만 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페이스북. 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낼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영혼과 연결시키는 시간 사용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장하고 자랑하는 공간에 시간을 씁니다. SNS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SNS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나를 통제하고 그런 사람의 영혼은 초라합니다. SNS의 활동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러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나의 영혼과 직결되나? 왜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원하나? 나의 자아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 왜 나는 그렇게 좋아요를 좋아하지? 사람들의 댓글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지? 그 댓글을 다 읽으면 10분 걸리는데 다 읽고 느끼고 하는 것에 내가 왜 시간을 보내지? 그리고 왜 나의 시간이 늘 쫓기지? 의미 있는 것에 투입할 그 시간들이 전부 다 이러한 것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청년 세대가 다르고 중년 세대가 다른 나의 시간을 갉아먹는 이 요들이 있습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대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라는 보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이 상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은 영혼을 감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혼의 인식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힘을 쓰며 삽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대본의 선택과 대본의 만남과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과 기회 사용에 있어서 이 질문들을 하세요.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가?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가? 이런 은혜가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다 일어나시죠?